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오늘 폴란드에 이지스 시설 착공에 나섭니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특히 중동에서 발사되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영내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어제도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 배치한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폴란드 북부 레지스코보에 건설되는 미국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250km 떨어진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에는 현재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과 지대공 SM-3 미사일 24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폴란드 기지가 완공되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모두 갖춰집니다. 나토는 오는 7월 미사일 방어 운영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저개발 국가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정상회의에서 부정부패는 암적인 존재라며 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에 따라 특히 역외 기업들의 경우 실소유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반부패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부정부패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교량 건설 등에 투자돼야 할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도둑을 맞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금융기관에도 이처럼 숨겨진 자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앞서 어제 지우마우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 국정운영을 이어갈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정부를 맡은 뒤 발표한 첫 성명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사업 환경들을 개선하고 정부 예산의 재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주택과 주식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밝혔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연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다음 달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경제성장은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금융기관 등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영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 수년 동안 유럽연합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는 줄어들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오늘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이 충돌해 양측에서 14명이 숨졌습니다. 하카리주에서 발생한 이번 충돌로 정부군은 당초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지만 그 뒤 헬리콥터를 현장에 출동시켰다가 기술 결함에 따른 사고로 2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터키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반군 요원들도 6명 사망했습니다. 앞서 디아르바키르 지역에서는 어제 4명의 쿠르드 반군 폭탄 제조범들이 사망했다고 터키 내무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보안 관리들은 반군들이 트럭에 폭탄을 싣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거주 지역이 또다시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어젯밤 무장괴한 3명이 시아파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발라드 마을의 한 커피숍에 총격을 가한 뒤 자살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발라드 지역에는 최근 경비가 크게 강화됐지만 공격범들은 경찰 검문소 3곳을 무난히 통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아직 공격범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콩고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 교관을 파견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양복을 입고 등장한 것은 새로운 개혁을 알리는 신호라고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 교관을 파견했다고 유엔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 무기를 제공하고 대통령 경호와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군사 교관을 파견했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명의 전문가들이 12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콩고 군부에 권총을 공급했으며 훈련 교관 30명을 보냈습니다. 보고서는 콩고 군 관계자와 경찰이 북한제 권총을 가지고 있다며 콩고 수도 킨샤샤의 암시장에서도 같은 종류의 권총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제 권총은 2014년 초 콩고 서부의 항구 도시 마타디를 통해 들여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거나 훈련 교관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콩고 또한 무기 등의 거래가 있을 때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과 콩고의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콩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과거 이 나라의 콩고 대통령 동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 수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한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또 공안기관을 앞세워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36년 전 과거 6차 당대회 당시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13일 북한 7차 당대회 종합평가 자료에서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밝히고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한 가지 예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동맹 운동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비동맹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일치된 행동으로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꼽았습니다. 비동맹 운동은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 때 강조한 것이어서 김 제1위원장의 국제정세 인식이 36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제국주의의 내정 간섭으로 비난한 것도 구시대적 사고를 노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앞으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습득을 막고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안기구를 동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을 혁명의 계승자로 강조하면서도 청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안기구를 내세워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는 김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사법검찰과 안전보위기관 일꾼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적발 분쇄해 사상과 제도, 계급진지와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김제1위원장이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방위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바꿀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오른 김제1위원장이 이틀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만들어 차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최고 지위를 만들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통일부는 당 요직 인선과 관련해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235명 가운데 55%인 129명이 새로 뽑혔고 나머지 106명은 재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국이나 정무국 등 주요 정책결정기관 선출은 일부 고령자 퇴진과 궐석 보충 등으로 변화를 최소화한 반면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은 과반을 교체해 급격하게 세대교체를 단행할 경우 빚어질 기존 세력의 반발을 막고 향후 신진 세력의 승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김여정과 조용원 당 부부장 등 측근 세력의 중앙위 위원 선발도 향후 주요직위 선출을 위한 포석으로 봤습니다. 반면 중앙군사위원회의 규모를 17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한 것은 군종과 병종 사령관들을 중앙군사위에서 제외해 군 지휘와 작전체계의 간소화와 일원화를 도모한 때문이라며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군의 역할 축소와 당의 역할 강화를 의미한다며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 개회식에서 평상시와 달리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죠. 이것이 새로운 경제개혁을 알리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의 견해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르게이 그루바노프 러시아 상트페르트부르크 대학 한국학센터 소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차 당대회에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새로운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1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사회와 한반도 통일 전망 그리고 북한 내부 개혁 가능성을 토론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4년간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고 훈련받아온 김제1위원장이 한 손엔 핵, 다른 한 손엔 미사일을 쥐고 이제는 새로운 경제개혁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984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당시 구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양복을 입었으며 그 뒤 북한에선 내부 개혁과 경제 개혁 등 여러 개혁이 시작됐는데 김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르게이 크루바노프 소장의 설명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김일성 거의 그 1984년 그런 소련과 동부유럽 방문하고 나서 양복을 입고 나서 그렇게 다시 북한에 귀국한 뒤로 바로 그때는 그 우선 소련에 대한 여러 가지 치안들 그리고 통제가 풀리게 됐고 또한 김일성의 이런 그 합작회사라든지 이런 그 외국 회사들하고 각종 그런 활동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꼭 뭔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로 최초로 하는 경제 주도는 군사 주도 아니라 경제 분야에 주도했고 또한 이런 양복 입고 나타났으니까 진짜 할아버지처럼 분명히 이런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북한은 무슨 그 배경이라든지 조상화라든지 뭔가 좀 그 생김새 아니면 옷차림 항상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김제1위원장이 13일 당대회 후 첫 공개 행보로 기계설비 전시장을 시찰하며 양복을 입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지난 6일 7차 당대회에 짙은 남색 바탕의 세로 줄무늬 양복에 은색 타이를 메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으며 13일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 때에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이어 김제1위원장의 권위의 기본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주는 선군의 장군이며 군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영원한 적이 필요한 만큼 한반도의 긴장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시작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과 같이 가난한 나라에는 제재보단 대화와 설명,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주민은 몰라도 그 외 다른 지역 주민에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다 북중 국경 지역은 외부 검열이 불가능한 만큼 제재의 효과가 더더욱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북한 내부 개혁 가능성과 관련해선 구소련을 무너뜨린 핵심은 서양 팝송 문화와 청바지 문화였다면서 북한에도 외부 문화와 사상이 파고 들어간다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선 일반 라디오가 여전히 사상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구소련의 경우에도 해외 문화를 소개하고 소련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외부 현실을 접할 수 있는 라디오가 변화의 강력한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북한이 한국의 대중 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란봉 악단과 같은 북한판 걸그룹을 만든 게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아울러 북한 내부 개혁을 바란다면 평양이 아닌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젊은 세대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외부 세상을 소개해 깨닫게 한다면 북한도 구소련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7차 당대회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저희 VOA는 북한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지도층과 체제를 연구해온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스 국장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북한 정권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는 함지하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굳이 7차 당대회를 열어서 위원장 직함을 차지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When you come out of a mourning period after the death of the leader, it's usually around 3 years or so.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지만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사망 후 3년 정도를 권력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가 지나면 새 지도자가 등극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체제 초기인 1998년에도 국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새로운 법과 규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는 한편 중요한 인물들에게 당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직도 100%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몇몇 조치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몇 년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안경과 양복을 입고 나와 연설을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Everything about this Congress and really everything about the way that Kim Jong-un has been portrayed.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디어에 등장해 김일성 시대를 보여주는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연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건 김정일이 아닌 김일성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에겐 자연스러운 국가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통성의 원천이기도 한 김일성 시대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향수를 되살리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정통성을 더해주려는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노동당 위원장 직함도 김일성이 1949년부터 1960년대까지 쓰던 겁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세대 교체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세대 교체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89살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그대로 있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That would suggest to me that this is a measure, a stepping stone to the eventual consolidation process.
천천히 세대 교체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권력 통합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며 앞으로 1, 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구시대 인사들을 모두 기용했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과 권위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인물만을 대거 등용시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잠재적인 위험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일종의 절충을 해서 기존 인물들을 상층부에 그대로 두면서 2014년부터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인물을 기용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노동당에서 비서국을 없애고 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Executive Policy Bureau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which does seem to be have replaced the Secretariat.
정무국의 신설과 비서국의 폐쇄가 김정은의 권력을 키울 수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무국을 통해 당 기구를 정부 기구와 더 밀접하게 만드는 걸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Ultimately, what North Korea wants to do is to be able to engag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조건 없이 미국, 한국과 관여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사회담을 하면서 외교에 집중해 2013년과 2015년 사이 노력했던 경제 살리기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반도 내 긴장을 높여 미국과 한국을 전략적 인내에서 멀어지게 하고 경제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이들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지 혹은 유화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올해 안에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Well, that will tell us a lot. I mean, if they do, I mean, we could go either way here. I think the decision.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략 계산에 의해 나온 결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또는 한국과 관여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통한 긴장 증대가 그런 목표를 이룬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 상황, 이를테면 야당이 제1당이 된 선거 결과를 고려해서 북한이 유화적인 대남 정책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은 이번 당대회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The relations are still straine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Kim Jong-un is yet to go to.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북한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후진타오 등 과거 지도자들과는 달리 양국 관계가 냉랭한 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당대회 축전을 보냈지만 동지라는 호칭을 빼면서 북한에 대한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핵화상 금지 조약 복귀를 평화협정과 맞바꾸는 아이디어를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Fixing the economy. He has got to show some sort of progress on the economy. I believe that.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경제를 살려야만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환난을 겪는 등 부담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 내 갈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안에 유화적인 정책이든 벼랑 끝 전술이든 그들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려 할 겁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약 8개월 남았습니다. 북한이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을 어떻게 볼까요?
I think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really pretty much given up on the Obama administration.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그들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접근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 클린턴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은 현재의 정책과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와일드카드에 해당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자세를 경험하던가 혹은 잠재적인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북한이 현 오바마 정부와 거래를 할 뜻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으로부터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를 과시했는데요. 이 북한 주민들은 이번 당대회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탈북자들은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했고 그만큼 반응도 싸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역에 3,467명의 당대표들을 동원해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4일간 화려하게 거행된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북한 인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사였다고 탈북자들이 평가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일반 주민들도 오랜만에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과 정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했지만 김정은의 개회사 등을 봤을 때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36년 만에 열려서 최대한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은 못 나와도 적어도 8, 90대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기남 선전비서, 뭐 최태복 상임위원회 의장 이런 노세대들을 좀 밀어내고 젊은 세대들로서 우선 인사교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이 그야말로 셀프 대관식에 불과했고 인민들은 하나의 구경거리만 잠시 지나간 그런 격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안찬희 박사는 특히 지방인민들이 이번 행사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 자체가 화려하고 김여정 그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뭐 불꽃놀이니 뭐 군중무용이니 나름대로 문화행사도 많이 했지만 그건 평양에서 그들만의 축제고 축포였지 지방인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에서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광진 연구위원도 이번 당대회가 일반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사실 북한 지도부 김정은에게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잔치였죠. 대회 참가자들, 대표자들에게 큰 선물과 상을 내리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에 이제 대관식 그런 세리머니였는데요. 뭐 일반 주민들은 뭐 빚 좋은 개살구나 같죠. 북한 경제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비전이나 달라질 수 없는 그런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김 연구위원은 6차 당대회 때는 경제 전망 10대 목표가 발표돼서 주민들 사이에 경제 발전과 국가 지도부, 사회 전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발전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핵 개발 입장을 밝힌 것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경색, 남북관계의 경색,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더 전개될 겁니다. 그런 이제 북한 상황이라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또 인민생활 향상이나 경제 문제 해결에는 다 마이너스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도 피부로 이제 체감하겠죠.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도 일반 주민들의 당대회에 대한 반응이 싸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건 아니고 인민 생활이 올라간 건 아니고 본인이 당위원장 된 게 끝이니까 아마 주민들이 반응이 아주 싸늘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탈북 남성 앤드루 김 씨는 일반 주민들이 당대회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흥미롭지도 않고 당대회가 사실은 왜 지금까지 잘하면서 당대회를 목격했고 해왔고 당대회에서 했던 그 기본 사상 내용들이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 동일해.
탈북자들은 이에 더해서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벌인 70일 전투로 일반 주민들이 큰 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대관식에 올릴 선물과 업적을 마련하는 전국민 착취 전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2일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7시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용강리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서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발전의 선결 조건으로 전력 문제 해결을 꼽았는데요.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북한의 발전량이 한국의 5% 수준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발전량이 한국의 1970년대 말 또는 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은 한국개발원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라는 논문에서 2013년 북한의 발전량이 221억 킬로와트 아워로 같은 해 5,171억 킬로와트 아워를 기록한 한국의 24분의 1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북한의 발전설비 노후화와 설비 불량 등 해묵은 문제들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체제의 비효율성과 핵과 미사일 보유 정책에 따른 군사적 긴장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논문에서 화력발전이 정체된 북한의 현 상황에서 수력발전이 전력 생산을 늘리는 주 공급원이지만 2000년대 이후 늘어난 90만 킬로와트의 수력발전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효율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력 사정은 2000년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7차 당대회에서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선결 조건이며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그 해법으로 발전소 생산 공정과 시설에 대한 정비 보강과 기술 개선을 다그쳐 설비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력 생산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의 제안이 북한이 추진해온 발전소 전력 증산이나 송배선 선로 보강을 통한 전력 손실 줄이기,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 독려와 같은 기존 정책 기조와 다를 게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소를 늘려 짓는 방안도 화력발전소의 경우 원료가 되는 석탄의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정체 상태에 빠졌고 수력발전소 또한 낮은 토목기술 수준과 장비 부족 때문에 날림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이나 한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핵협상 결렬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윤 연구원은 따라서 지금의 북한으로선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와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북한이 해결을 하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든 남한과의 협력을 하는 방법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김정은 시대 들어 2013년에 자연에너지법, 2014년엔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구위원은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력산업의 비효율과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치히야 엘벡 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엘벡 도르지 대통령은 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지난 2013년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대 연설에서 어떠한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며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열망은 영원한 힘이라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몽골 정상들은 회담에서 2011년 수립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개발과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과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어제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이 특히 후진국에서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와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브라질 대통령 탄핵 심판 개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미셰우 테메르 대행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예.
또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령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앞으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소식 이어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열렸던 반부패 정상회의. 일단 이게 어떤 모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부패 폐단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정상급 국제회의인데요. 바로 어제 영국 런던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예.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올해 회의는 주요 20개국의 모임인 G20에서 이 중국과 함께 반부패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게 된 영국 정부가 주관했는데요.
네.
주최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비롯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또 황수셴 중국 감찰부장, 이렇게 30여 개국 정상 강요들을 비롯해서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김현웅 법무장관이 참여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모여서 각종 부정부패를 막자 이런 모임인 것 같은데
네.
이번 회의에서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과거부터 일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요, 뭐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기 범죄나 각종 비리 등으로 돈을 빼돌린 뒤에
예.
이 관련 자금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선진국에 묻어놓는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패 이 책임을 후진국들에게만 물을 게 아니라 부패 자금의 도착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책임을 느끼고 또 근절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예. 합의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만들어진 뭐랄까요? 투명하지 못한 돈?
네.
더러운 돈이 선진국으로 흘러간다면 그 돈을 그냥 받아두고 있는 선진국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후진국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사기 비리 혐의자가 영국이나 미국으로 돈을 빼돌리면 뭐 해당 국가가 미국, 영국 은행들이 이득을 보겠죠.
그렇겠죠.
또 이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집을 사거나 땅을 사게 되면은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이나 개발업체들이 또 수익을 얻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후진국의 부패 자금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예.
자국 국민들이 또 혜택을 입는 그런 결과를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책임에서 네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도피처로 빼돌려지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부패 자금이 뭐 통산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뭐 두 액수를 또 내놓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규모라는데 양국의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요,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 직후에 공식 발표문을 통해서요. 이 흔히 유령 회사라고 부르는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해서 명목상 사업체들이 사라지도록 모든 기업체의 실소유주 등록을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기업 실명제를 통해서 사기 부패 자금의 유입을 차단해보자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다고 앞서 전해주셨는데 네. 미국은 뭐 어떤 계획을 내놨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이 개발도상국의 부패 자금 유입에 대한 문제의 의식을 공유하고요. 대책 마련에 착수할 걸로 보이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런 부패 자금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은행에 숨겨질 것이 아니라
예.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 다리를 건설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할 돈이라면서 이 문제와 싸우겠다. 부패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못지않은 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미국과 영국이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내놓은 공동선언문을 또 주도했습니다.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선언문에는요. 부패,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개선, 부패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그리고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 조세 투명성 증진, 이와 함께 부패 관련자 엄벌, 부패로 인한 피해 복구, 또 부패 문화의 근절과 국제공허 강좌,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참석 국가들의 합의가 담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자격 정지 상태죠.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통령인 미세우 테메르 권한 대행이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밝지가 않다고요?
네. 자, 어제 날짜로 직무 정지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요. 여전히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 행정부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브라질의 경기 침체와 함께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 테메르 행정부가 시작부터 불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서방의 주요 언론들이 네.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꼽아본다면 어떤 모습이 그렇게 불안한 걸까요?
예, 경제난 와중에 브라질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도에 달해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테메르 행정부의 내각의 이 인적 안배가 부족해서 국민들의 그 신뢰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뉴욕타임스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적 안배라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걸까요?
네. 일단 브라질 정치에 능통한 정치학자 세르지오 프라시아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테메르 내각의 인적 구성이 나이 많은 백인 남성에 치우쳐 있어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이 원주민과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흑인 노예들의 후손, 또 백인의 혼혈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나라인데요.
예.
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의 이 내각에는 장관급 22명 가운데 아프리카 계통 흑인은 물론이고요. 여성도 한 명도 없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 자체에 대한 국내의 신뢰가 부족하다.
네.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난을 해결해 나갈 이 동력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군요.
네. 또 게다가요. 테메르 행정부가 도덕적 기반마저 확고하지 않다고 AP통신이 분석했는데요.
예.
이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집권 브라질 노동당하고 연정을 이뤘던 브라질 민주운동당 소속인데요.
예.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하고 이들 두 당이 국영 석유업체죠. 페트로브라스의 뇌물 추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혐의는 없지만요. 이 브라질 민주운동당 내부 비리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요.
네.
지난달 또 현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브라질 국민 62%가 호세프 대통령하고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께 퇴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 참 산 넘어 산이군요.
네.
자, 그나저나 그 자격이 정지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 직무 정지 사태를 맞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대통령 업무 인수 직전에 대국민 담화를 남기고 대통령
예.
궁을 떠났는데요. 담화 내용을 보면 나는 거대한 불의의 희생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내 평생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최종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AP통신이 이와 관련해서요. 호세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파업과 시위에 나서서 브라질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그 올 여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최대 180일 동안 직무 정지에 들어가면서 오는 8월에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대통령 없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예.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브라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을 당일 성명을 냈는데요. 정치적인 문제가 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세계는 지금 이어서 중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헤즈볼라의 군사조직 총사령관이 시리아에서 사망을 했군요.
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 총사령관 무스타파 바드레딘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13일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서를 통해서 1982년부터 대부분의 이슬람 저항작전에 참여해온 바드레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재 시각 지난 화요일 밤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친 헤즈볼라 방송 알마야딘 TV도요. 바드레딘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드레딘 어떤 사람입니까?
예, 헤즈볼라에서 이 하산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를 제외하면 최고위직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드레딘이 지난 2008년에 이 사촌인 이마드 무그니에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한 뒤에 헤즈볼라 최고 군사령관이 됐습니다.
예.
이 무그니에는 또 미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살해됐는데요. 또 바드레딘은 지난 2005년에 벌어진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다른 3명의 피고와 재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 2012년에 미국 정부가요 바드레딘을 특별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굵직굵직한 테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왔다고요?
네. 이 바드레딘이 쿠웨이트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바로 지난 1983년 발생한 폭탄 공격과 관련된 판결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쿠웨이트 당국에 의해서 구금됐지만 1990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집권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탈옥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미국 재무부가 2015년 공식 성명을 통해서요. 2011년 이후 시리아에서 발생한 다양한 군사작전의 책임자로 바드레딘을 지목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 성전환자들의 이 화장실 사용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내린다고요?
네. 자, 앞으로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사용과 관련해서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환자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본인은 자신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 경우를 말할 텐데요.
예.
오바마 행정부가 오늘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서한을 각 학교에 보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법정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을 지침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성전 환자 학생들은요, 출생증명서나 다른 서류에 나와 있는 성별에 상관없이
예.
자신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또 학교 측이 이런 학생들한테 성전 환자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라 이런 요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을 어떤 성별로 규정하고 있든가 상관없이
네.
본인이 원하는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런 지침까지 정부가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바로 성전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어젯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 학교에서는 성전환 학생에 대한 차별 등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공정한 학교 정책에 대한 문제에서 교육 관계자들하고 학부모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이번 지침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침이잖아요. 일종의
네.
어떤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인데
네.
혹시 만약에 지침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침이기 때문에
네.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가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부 지원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방 정부 법무부와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사이에 이것과 관련돼서 소송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화장실법. 이 법적 공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3월에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주 새 법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법무부가 성전환자들에게 태어날 때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이 연방 민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연방정부의 월권 행위라면서 먼저 소송을 걸었고
네.
이 법무부가 민권법 위반이라면서 맞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하루 종일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평양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4도, 양덕은 아침 기온이 10도, 낮 최고기온이 20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8도, 중강 아침 8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희천은 아침 9도, 낮은 23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름만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16도, 낮 최고 기온 23도, 개성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신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구름만 많고 흐린 날씨는 계속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8도, 심포 아침 기온 10도, 최고 기온은 16도입니다. 장지는 기온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아침 3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전 해상에서 구름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한 편인데요. 1m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그리고 오전, 오후 모두 흐려 있습니다. 비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오늘 폴란드에 이지스 시설 착공에 나섭니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특히 중동에서 발사되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영내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어제도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 배치한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폴란드 북부 레드지코보에 건설되는 미국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250km 떨어진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에는 현재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과 지대공 SM-3 미사일 24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기지가 완공되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모두 갖춰집니다. 나토는 오는 7월 미사일 방어 운영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저개발 국가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정상회의에서 부정부패는 암적인 존재라며 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에 따라 특히 역외 기업들의 경우 실소유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반부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미 국무장관도 부정부패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교량 건설 등에 투자돼야 할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도둑을 맞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금융기관에도 이처럼 숨겨진 자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앞서 어제 지우마우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 국정운영을 이어갈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정부를 맡은 뒤 발표한 첫 성명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사업 환경들을 개선하고 정부 예산의 재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해상에서 최근 이틀 동안 800여 명의 난민이 구조됐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선은 오늘 지중해에서 최근 구조한 340명의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이민자들을 싣고 시칠리아 오구스타항에 도착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이들이 두 대의 선박에 나눠 탄 채 시칠리아 서부 해상을 항해하다 조난을 당했으며 나머지 515명은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난민단체들은 올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로는 최대 규모라며 이는 터키를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가 사실상 막히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 3월 체결한 유럽연합과의 합의로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들을 다시 데려오는 집행 절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에 들어간 이민자와 난민 수는 18만 7천여 명이며 1,357명은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주택과 주식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밝혔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연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다음 달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경제성장은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금융기관 등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영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오늘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이 충돌해 양측에서 14명이 숨졌습니다. 하카리주에서 발생한 이번 충돌로 정부군은 당초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지만 또 그 뒤 헬리콥터를 현장에 출동시켰다가 기술 결함에 따른 사고로 두 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터키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반군 요원들도 6명 사망했습니다. 앞서 디아르바키르 지역에서는 어제 4명의 쿠르드 반군들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